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였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저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천국 현실을 보며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시간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이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리하여 애굽으로 피하라고 지시하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 애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즉 죽은 후에는 이제 21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15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또 먼저 우리는 이 마태를 통하여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한다. 그러면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그 호세아 11장에 가서 우리가 읽게 되면 1절에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졌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11장에서 읽으면 분명한 것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 즉 호세아 때에서 과거를 바라보며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호세아 선지자 말씀이 구약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마태는 저희에게 그 성경을 어떻게 신약에 사는 저희에게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되는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말씀이 구약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인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 지금 마태가 저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즉 구약의 출애굽기를 얘기하던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마태는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뜻은 궁극적인 의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마태가 가르칩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함으로 마태는 또 우리에게 참 출애굽, 즉 출세상, 새로운 출애굽 이것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구약의 그 출애굽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참 출애굽, 참 출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수준이었음을 마태가 지금 저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참 모세요, 참 이스라엘이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이 참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수준이었다 이 말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그 한 분이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참 이스라엘로 지금 등장하시는데 그 참 이스라엘이 지금 직접 애굽에 가셔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십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보이시면서 그러나 그렇게 보이시면서 그 새로운 출애굽 즉 참 출애굽의 그 현실을 지금 보이시는데 즉 세상 어느 한 군데서 나와 세상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되어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삶을 그 태어나시는 때부터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삶을 쫙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을 다시 사시는 그러나 이제는 완전하게 사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도 구약에서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즉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마태복음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삶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 수준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궁극적인 모습, 즉 천국 현실에서 이것이 보여지는데 예수님도 지금 참 이스라엘으로서 애굽에서 나와 이제 3장에 가면 세례를 받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그 참 세례, 즉 십자가 세례,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며 예수님도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지금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 죽는 것과 그래서 저쪽 반대편에서 나오는 모습, 부활의 모습,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례받는 의미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런 모습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 40년을 산 것 같이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4장에 가면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신명기 8장에 구약의 백성들의 그 시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시험하셨는데 예수님의 시험 내용도 이 돌을 빵으로 떡으로 변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탄이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즉 구약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받은 시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시험을 받고 이스라엘도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는데 이제 5장부터 우리가 맨날 참으로 많이 말하는 산상수훈 여기도 산입니다. 그죠? 산에 그래서 이제 율법 구약 율법이 아니라 그 천국의 법을 더 완전한 그 율법을 이해함을 이제 주시고 이제 계속 읽으면 예수님도 출세상을 하시고 천국으로 가십니다. 즉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참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읽으면서 항상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 백성들의 그 스토리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시는 스토리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또 우리의 스토리 우리도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애굽이 세상을 예표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도 성령 세례를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사람으로 부활하여 세상에서 나와 지금 세상에서 광야 생활을 하며 나그네 생활을 하며 참 약속의 땅 천국으로 저희도 지금 가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벌써 천국에 도달한 지금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임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저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또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 그 뜻과 그 의미가 뭐냐? 우리하고는 또 그런 것들이 무슨 관계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은 그저 먼 나라 말밖에는 안 됩니다. 저희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뭐 여러분들과 우리 새로운 신자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제가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16절로 가면은 이제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의 아이들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 마태는 또 18절에서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인데 거기서 읽으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지금 여기 18절에서 보여지는 그 말씀과 큰 차이가 없는 말씀이죠. 지금 그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여기 두 살짜리 밑에 산의 아이들이 다 죽는데 그런데 마태는 지금 그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지금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마태가 즉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지금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예레미야 31장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 15절이 나오는 그 말씀의 그 당시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배경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바벨론 포로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라마라. 이 라마라는 곳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기 전에 먼저 모아지던 곳입니다. 예레미야 40장에 가면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빼낼 수 있는데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이게 라마라는 곳이고 그러면 라헬은 뭐냐?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야곱의 아내 아닙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내인데 이 야곱이 라헬을 통하여 요셉과 베냐민을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라헬이 우는데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이상하다. 왜 라헬이 자식이 없느냐? 두 명이나 낳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들려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럼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지금 바벨론으로 이 이스라엘, 즉 그때는 그 유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북쪽만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 이렇게 불려졌는데, 뭐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 하면 그냥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남쪽 유다.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배경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라헬을 끄집어내서 지금 라헬이 그 자식들이 없어서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강 이해가 갑니다. 라헬은 유다 나라 전체의 어머니로 여기서 등장하고, 그 라헬은 지금 이 좀 표현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면은 무덤에서 지금 그것을 보면서 통곡하는데, 왜? 그 라헬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등장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이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니 지금 자식을 다 잃어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감으로 라헬이 무덤에서 애곡함으로 표현이 되는데, 라헬에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씨가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꼭 출애굽 때와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왜? 출애굽 2장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애절하게 구원해달라. 좀 그런 내용과 연관을 해서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 그 31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16절에 가보시면, 우리 같이 가서 읽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예레미야 31장 16절. 거기에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가풍을 받은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그 15절 앞에 부분을 읽어보셔도 10절부터 저희가 읽으면,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인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게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라헬으로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그 유다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 왜? 다시 돌아올 거다. 회복시킬 거다. 남은 자, 선택된 자가 돌아온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이 일을 아까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으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애굽 땅에 갔다가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애굽 땅으로 가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이 18절, 즉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두 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은 모세의 태어나는 그 배경과 흡사한 배경이 되는데, 왜 모세 때도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배경에서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참 모세도, 우리 예수님도 배경이 비슷한데, 그런데 두 살 미만의 이 아이들이, 사내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니,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죽느냐?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는 것이냐? 더더욱이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즉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그 예레미야가 벌써 예언을 하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더더욱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상하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사건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말입니다. 호세아 11장에 아까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건을 하고 1절이 끝나면서 2절부터 읽으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호세아 11장 1절부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그 호세아 11장이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을 얘기하는 거는 쭉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데려 나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이렇게 데려 나왔는데 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쫓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으면 왜 포로 생활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말씀을 안 지키면 너희들이 이제 다른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다 쫓겨낼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벌써 하셨습니다. 한번 가서 보죠. 신명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 그 저주받는 내용이 진짜 길게 길게 나와서 여러분 68장 8절까지 가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느니라. 이 저주의 내용들, 저주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이제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뭐 저주 안 받는 그런 에어리아가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까지 표현이 되냐 하면은 너희가 다시 보지 않겠다 하던 그 길, 즉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길로 다시 가서 이제 애굽에 다시 쫓겨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여기서 표현이 됩니다. 모세 언약은 은혜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이 다 보여지는 언약이라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완전 은혜의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은혜의 언약인데 이 모세 언약은 은혜의 언약의 모습도 있지만 행위의 언약의 모습도 있는데 그 행위의 언약의 모습은 전부 세상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너희가 순종 안 하면 그 세상적으로 받은 그 땅을 잃어버리는 즉 쫓겨나는 즉 심판을 받는데 전부 세상 수준에서 보여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즉 행위 언약 행하면 복받고 행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가시는 것은 쫓겨나시는 모습으로 끊쳐지는 모습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모든 형벌을 받으시는데 십자가에 가서 완전히 끊쳐지는 완전히 추방당하는 그런 모습이 또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추방되는, 즉 천국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하나님과 완전히 끊기는 그 현실을 얘기합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다시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의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도 저 유대인들은 그 다시 회복된다는 그 내용을 또 세상적으로만 이해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화져요.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 거라, 지금 그걸 해결해 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런 세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이들은 죽는데 예수님은 삽니다. 그러나 끝에는 궁극적인 모습은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이 아이들은 삽니다. 예수님은 죽고 그리하여 그 백성들은 영원히 삽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아이들이 죽는 것이 이상하게 보여지면,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왜 죽는 거야? 이렇게 이상하게 보여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똑같이 이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 죽으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는 것입니까? 이 아이들은 죄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의 죽음은 이제 오히려 영광의 죽음이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포인트를 이해하시기를 지금 바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추방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그 완전 엑사이어, 즉 포로 생활 같이 쫓겨난 삶을 지금 사는 그 모습의 그 궁극적인 모습은 아까 말한 대로 완전한 심판, 즉 천국에서 지옥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완전 추방의 삶에 참여되는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추방을 당하는데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 아이들이 부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도 지금 부활을 해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이 아이들의 죽음은 참으로 통곡하고 통곡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이 아이들은 신약의 처음 순교자들로서 그 아이들 2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삶에 참여하는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죽음의 삶에 참여하는 영광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헬이 지금 천국에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지금도 울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을 향하여 지금도 울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참,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하고, 참, 어떻게 좀 살아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불쌍해라.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라헬에게. 울지 말라. 돌아오리라. 돌아와서 이제 춤을 추고 기뻐하리라. 이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100년을 살았으면 뭐합니까? 100년 살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19절부터 보면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였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러면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다 이 뜻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데 이제 돌아오셔서 그 마지막 죽는 그 십자가까지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그걸 칭함을 받으며 살아가시는데 그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시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지방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왔어? 그 나사렛에서 뭐가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걸을 수도 없을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삽니다. 쫓겨난 삶을 삽니다. 포로의 삶. 엑사일로 살아가십니다. 흩어진 삶, 고난의 삶.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구에 놓이시고 그 예수님을
지금 인간 세상 왕이 죽인다고 그걸 그분을 안고 도망해야 되고 그분이 그 왕이 죽었다 그러면 다시 나왔다가 그 아들이 또 왕이다 그러면 또 무서워서 딴 데로 가고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언제서부터인지 성경을 막 다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수님 그러면 뭐 딱 하고 돌아다니면 빛이 번쩍번쩍 나갖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와 이러는 걸로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정말?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장난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을 사는 이렇게 흩어지고 쫓겨난 추방당한 그런 삶, 나그네의 삶, 아직 집에 도착을 못한 그런 식의 삶을 사시는 예수님을 닮고 싶으세요? 이 아이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다가 두 살도 안 돼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아이들의 두 살도 못하게 죽은 삶이 헛된 삶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복음을 잘 이해 못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헛사는 거예요?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수준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들을 불쌍하게 바라보고 지금 천국에서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삶을 왜 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은 이 참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가짜로 가르치니까 받아들이죠. 이 세상에서 잘 되겠다고 가르치니까 한번 따라오죠, 교회를. 그러나 이렇게 두 살 전에 기도 한 번 못 피고 죽는 이 삶이 영광된 삶이라고 가르치면 누가 쫓아와요? 누가 믿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가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흩어지는 것이 저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쫓겨나고 흩어지고 바벨탑 사건에서도 이 언어를 다르게 해서는 세상으로 흩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그 방언을 통해 언어가 같아져버려 하나로 모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흩어졌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러나 그건 천국으로 모이고 세상에서는 흩어진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흩어지고 나그네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닮게 되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삶은 영광의 삶입니다. 왜? 우리도 이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35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니, 거꾸리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구절을 읽고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거 봐라. 뭐 누가 와서 뭐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엄청난 모습으로 쓰게 되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계속 읽어보세요. 그런 말인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아이들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이 삶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그 삶이요. 이 세상에서 항상 도살당한 양같이 역임을 받는, 왜? 예수님이 그런 역임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설교 하겠습니까? 여기 빼놓으면. 예? 어디 가면 이런 설교 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이 무슨 헛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 군데만 보고 이제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읽으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not worthy. 즉 세상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담고 있을 만한 그런 값어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사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그 죽음이 부러워져야 되는 즉 그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그분과 연관이 돼서 죽는다. 뭐 더 어떤 영광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의 종교는 세상이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분들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저희가 나그네로서 삽니다. 뭐 이 세상이 저희를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이렇게 흉보고 이렇게 욕하고 뭐 이렇게 깔보고 이렇게 약올리고 뭐 또 어떨 때는 진짜 죽이기도 하고 뭐 톱으로도 키고 여기 보니 뭐 돌로 쳐 죽이고 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죽음을 다 당하고서 지금까지 우리 종교가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저희는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냔 말입니다. 우리 종교가 언제 변했어요? 성경이 언제 변했어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으면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위해 내가 좀 더 고난을 받는 거라면 그분을 위해 내가 좀 더 남편에게도 고난을 받고 내 부인에게도 고난을 받고 내 직장에 가서도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그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면 영광이란 말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내가 원하는 그 말씀 때문에 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병신이라고 해도 저희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사렛 사람으로 이게 걷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쫓겨다니고 나그네같이 살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마태가 지금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 좀 이런 걸 자랑합시다. 사도 바울 같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얻어 터질 때마다 난 자랑한다. 아, 좀 이런 거 자랑합시다. 아니, 이런 거 자랑하면 바보란 소리 듣죠. 이 병신이지. 이런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상하고 겉에 오지도 않으려 그럴 겁니다. 우리는 멀었죠. 아직도 모이면 저절로 세상 자랑하고 싶은 게 나와요. 뭐 우리 남편이 어쩌고 우리 와이프가 어쩌고 우리 애들이 어쩌고 뭐 어쩌고 이제 다 세상 자랑 이렇게 되죠. 우리 아이는 병신입니다. 참 이게 쪼다가 이렇게 그러다 예수님 지금 죽을 각오가 돼 예수님에서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랑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종교가 어떤 겁니까? 예? 여러분과 저 지금 몇 명 돼요? 우리도 이런 현실을 증거 못하면 여러분과 저를 왜 모아주셨는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잘 전하고 삽시다. 그분 한번 잘 증거하고 살잔 말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뭐 좀 돈 못 버셔서 교회에다가 좀 헌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또 뭐 월급이 뭐 좀 없어져서 좀 힘들고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잘 증거할 건가 여기에 노력하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 같이 내일이라도 다 예수님 때문에 다 죽어버릴 수만 있는 거면 이 세상이 나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라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나까지 죽는 거라면 여러분과 저는 기뻐하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영광 우리도 예수님같이 나그네로서 이리 쫓겨다니며 저리 쫓겨다니며 그러나 갈 집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저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